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제주도 분이신데 지금도 할머니께서는 제주도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찾아뵙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할머니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고모, 삼촌들이 계시면 어떻게 통역을 해서 대화가 되는데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저에게 말을 거실까봐.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죠. 할머니께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씩 웃었습니다. 이렇게. 뭐 칭찬을 하시는지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웃고보는 거예요. 막 이러고 웃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할머니께서도 아십니다. 저 인간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대학 시절 해외여행을 좋아하던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여행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 방학 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늘 일을 열심히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 해외여행에 갈 때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에게는 언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영어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외여행을 자신 있게 나가냐고. 혹시 막 공항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씩 웃으시면서 다 방법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방법이 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소리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있습니까? 이러면 어디선가 한국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관광지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치면 누군가는 자신을 찾아와서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죠.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언어의 장벽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한국말을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만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때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대화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타락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렌즈를 끼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존재론적 의미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어떠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12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알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하는데 누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십니까? 누가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핵심적인 은혜는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인해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해서 멈춰진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이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의 은혜는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4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이 그리고 나의 전도함이 내 말의 지혜와 내 지식의 화려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마쳤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화려함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야지만 이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깨달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깨달아진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가르쳐야만 합니까? 어떻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전할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들려오시는 그 음성대로 외쳐야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15년 전인가요? 도올 김용옥 교수의 이 동양 철학 강의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요한복음 강해를 강해라는 책을 출판하고 TV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요한복음을 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저서인 금강경 강해서를 보면 그는 자신을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개종을 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결국 그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연관짓다, 설명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용욱 교수와 같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 속에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통과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도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흘려보내는, 통과시키는 그런 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 속에 가득 차,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막 충만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채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 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 요즘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며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제가 시내 볼 일이 있어 잠깐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자를 들고 막 이 시내 길거리 곳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옆에서 막 커다란 천막을 하나 누가 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옆에 신천지가 막 천막을 펴놓고 포교 활동을 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은밀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막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죠. 대구 스타디움에서 막 모여서 막 수료식을 하기도 하고 막 이제는 막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옆에 신천지까지 가담해서 막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두 무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딱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땡땡땡 교회. 제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서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의 외침 같이 사람들이 듣건 듣지 않건 사람들이 주목하건 주목하지 않건 전도지를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이단과 기독교를 분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별 정도가 아니라, 구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배가 뭐길래 저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상황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에도 이 예배만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시설이 문을 닫아도 예배만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춰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단순히 예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헌금을 하는 것과 전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하나하나를 굉장히 어리석인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시간에 성경 읽을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자기 개발하고 좀 노력해서 성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성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어서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우리의 인생 구원을 이뤄내는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어리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